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유명한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공짜로 고쳐준 나아만에게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쫓아가서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을 받아 집에 감추고 스승 앞에 나갔다가 이제 벌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저도 그렇게 배우고 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고 컸으리라 짐작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더더욱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그런 교훈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열왕기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망할 역사 기록인데 거기 나오는 왕들과 거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라는 역사적 반성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게하시 사건은 부도덕하거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문제보다 더 크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의 사환으로서, 그러니까 그 계급을 주인과 종 이렇게 차별하지 마시고 그 아들의 그 아비, 그 아비의 그 아들 하는 식으로 둘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자가 그 전해야 할 복음이 무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조건에 걸려있지 않고 모두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을 게하시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라는 문제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적하는 게 됩니다. 수사학적으로 이제 수사학의 비유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시입니다. 시에는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주로 등장하는 비유는 은유입니다. 은유는 직유와 달리 유사성을 묶는 것이 아니라 비유사성을 묶는 것입니다. 비유사성을 묶는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것을 묶음으로써 그 둘 사이에 공통된 본질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요. 시가 하는 일은 아름다운 표현력을 넘어 그 다루는 주제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 우리의 눈에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는 평범함 속에 많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하시는 하나님이 보상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계하시가 자기 주인인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주는 정도라면 당연히 그 담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계하시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해야 될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당연한 요구에 많이 깎아서 조금 받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당연히 계하시가 노합니다. 저 엘리사가 노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이해가 있고 순종하는 그 백성인데 이런 보상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를 꾸짖는 것이 되죠. 바벨론은 이방 나라고 하나님 모르는 나라고 우상 섬기는 나라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패배를 파멸을 포로된 현실을 보상받아야 되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이름에 더러움을 씌우고 성전을 헐고 그의 백성을 잡아간 주제에 큰 소리치고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엘리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를 옹호하면서 보상을 바라는 계하시와 묶여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죠? 뭐 일일이 뭐 파내듯이 흠을 잡아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권세를 인정하지만 정작 그 권세의 성격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한갓 그 세상에서 자주 보는 권력에 불과한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애매하게 우리한테 섞여 있어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에 찾아가시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장을 서서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가 행하신 일을 듣고 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작 오셔야 할 메시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 그 옥에 갇혀서 그 제자를 보내어 물어온 이 질문에 너는 가서 내가 하는 일을 얘기해라.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옥에 갇힌 자가 해방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라. 우리는 이 일을 계하시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못 고칠 일, 해결 못할 일, 낮은 자에게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가 요한에게서 그게 의심을 자아내고 그러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 증거들은 다 이거라고요. 쓸모없는 것들을 고쳐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런 얘기예요. 권력을 가져야 될 거니 권력을. 빌라도를 죽이고 로마 황제를 엎고 유대민족들을 성전에 모아서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쫓아다니면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데 일생을 소모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딱 우리와 걸리죠. 우리가 결코 보상이 되지 않는 일에 우리는 사실 나서지 않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는 일에 나설 때는 매우 인색한 도움을 주고도 자존심을 만끽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왔어. 이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 하나님의 본심에는 전혀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권력 투쟁에는 결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살아있음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상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셔서 잡히실 때 했던 밤의 얘기 같이 하나님 나라는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다. 너희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내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개하신 겁니다. 다음 주쯤 이 교회 벽보에 나는 엘리사다 이렇게 다 써붙일 것 같아서 엘리사를 원하는 것은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치고 쇠도끼가 뜨게 하고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가 그런 일들을 쓸데없는 데 쓰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을 패하고 정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을 잡아서 하고 싶은 걸 확 해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엘리사가 나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무것도 못해요. 따지고 보면 권력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그것은 그가 무슨 욕심이 없다 그런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그의 생애, 그의 사역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에게 도움을 받고 그 아들 죽은 거 살려주고 뭐 아주 사소한 일이고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의 필요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가면 이사야 42장에서 이미 성경은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8페이지쯤에 이사야 42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권위와 권세의 주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는 뭐 해방, 뭐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렇게 이 약속들을 당연한 하나님의 권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본 예수의 자기 증거와 똑같죠. 이것들은 다 그럴 가치가 없는, 그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는 자들. 베풀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베풀어서 무슨 보상을 받을,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자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바란 거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십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다. 이게 로마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끝없이 도덕성과 권력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면 도덕적 흠이 없어야 되고 쓸모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모든 기도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몽땅 것을 주를 위하여 쓸 것입니다. 요따우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 이상의 진정성이 있는 표현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건 얼마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겁니까? 그 아들이 죽어서 구원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만 보면 되는 거를 그렇게 안 하신 기독교, 구원, 그리고 새 생명, 부활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으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뭐가 될 때까지 계속 조르고만 있는 거예요. 권력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나쁜 놈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맨 밑바닥에 깔린 가장 간절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주니까. 인상이나 팍팍 쓰고 다니고 그럴 수밖에 무슨 도리가 없는 이게 뭔가 내가 있는 것이 세상의 빛이다. 네가 존재하는 것이 네가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진정한 존재론을 현실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긴 좀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이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와요? 우상은 그걸 줘요. 우상은 대가를 줘요. 권력을 줘요. 이사 가는 날을 가르쳐주고 이번에 나가면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보상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그거는 신이 능력을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신의 뜻은 거기 없죠. 목적과 뜻은 다 자기 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너희 욕심의 한계 내에서 편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만들 때부터 너희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고 너희는 내 자식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다. 거기에 올 때까지 우리는 타협이 없다. 포기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좀 더 분명히 하십시다. 시편 40편에 가십시다. 시편 40편, 굉장한 시예요.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누가 쓴 시 같아요? 어떤 사람? 물론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범죄로 인하여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셨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과 진리를 깨우친 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니까 성경이 좋게 평가하니까 다윗은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누가 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고백 나를 기가 막힐 웅동에서 꺼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거기 틀림없이 게하시가 있을 겁니다. 게하시가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엘리사야 구원 받겠죠. 잘났으니까. 게하시는 정말 어리석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게하시가. 그게 실감이 안 나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한테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잘못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잘못을 해야 알아요. 잘못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행하거나 곁길로 간 게 잘못한 거예요. 도덕적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붙들어 오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바벨론 포로로 간 포로들 전부가 할 수 있는 고백 아닌가요? 낙이 없죠. 성전이 무너지고 궁전이 무너지고 성이 다 파괴되고 적국의 포로로 와서 회복의 기미가 없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권력이, 권세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그가 만드신 인류에게 만들려고 하는 그의 성품인 사랑과 의와 진리와 그리고 그 영광과 명예를 우리에게 만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배우지요. 그게 핵심이지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뭘 놀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이게 도덕성을, 교만과 거짓이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는데 게하시가 되지 말자, 골리앗이 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답을 찾고 답을 찾았다고 외치는 자들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면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있고 이삭을 죽음에서 건지신 것도 있고 야곱과 씨름하신 것도 있고 요셉을 감옥에서 단련시켜 총리를 만든 것도 있고 모세를 불러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있고 그 홍해를 가른 것도 있고 광야에서 내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랄 발광하는 놈들을 살려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끌고 간 것도 있고 거기서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다 너희는 여기서 죽고 네 자손들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마 하는 일도 있고 사사기 내내 열왕기 내내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뭐가 뭔지 모르고 반대하고 곁길로 가고 우기고 거짓말하고 지가 옳다고 모두에게 속이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셀 수가 없이 많은 은혜와 권능과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의 깨우침,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는 6절이 나오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 않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 신앙에 들어오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동안 부모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교통비 아껴서 10만 원 가져왔습니다. 받으시죠.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야 임마 그걸 뭘 아껴? 너 용돈하지 그걸 뭘 아꼈어? 그걸 왜 나한테 가져와 임마? 필요하면 더 달라 그래. 그래 그 먹고 싶은 짜장면 하나 안 사 먹었단 말이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의지력을 갖고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해서 우리 안에는 사실 맨 바닥이 이런 이해 그리고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라는 생각을 못해. 부모는 대신 죽지 지가 살려고 자식 죽이지 않아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지칭하고 예수가 주인공이 되지만 말하자면 예수로 대표되는 새로운 인류 전체를 가르칩니다.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뭔데요? 모두에게 거저 나눠주라는 거죠. 모두에게 위로가 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보상을 위하여 있지 않아. 우리의 삶은 공포 속에 있질 않아. 우리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너에게 주어진 정황에서 명예와 영광을 추구해. 겁내지 마라. 너는 사랑 안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현실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게 뭐야라고 놀라고 거부하는 현실이 뭔지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외치실 수 있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로 묶지 마시고 우리 현실 속에 이미 다 구도가 배역이 다 만들어져 있고 내가 대사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현실을 위대한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하시 욕하는 것으로 때우지 마시고 엘리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나를 건드리랴. 내 앞길에 무슨 고난과 어려움이 있은들 거기에 무슨 비극과 실패가 있으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수궁하시는 귀한 계하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자책 속에 죽어났습니다. 오늘 계하시를 봤으니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권능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깨우죠. 돌이킨 바울 같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